자, 12장 1, 2, 3절을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 왜 이럴까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을 시작한 건데요. 그 이전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헤롯 왕이나 총독이 나서서 교회를 핍박한 일은 없었어요. 여기 처음입니다. 그럼 이 헤롯이 왜 이랬을까요? 확실한 거는 무슨 통치 철학이나 이념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1절에도 보면 듭니다. 뭐라고 하니까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하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막 교회 중에 몇놈손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헤롯이 왜 이랬을까 하는 걸 그냥 뭐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헤롯의 가문이 참 복잡하거든요. 뭐 부인 한 사람 데리고 아들 한둘 딱 낳고 살았으면 공부하는 우리도 좋은데요. 헤롯은 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 명인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내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을 말이죠. 많이 죽여놓고 나니까 헤롯이 몇 명인지 또 저조차도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때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헤롯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 하다가 막 시간 관계상 조금 추리고, 대신에 그 여름 지나면서 제가 이 가계도를 하나 하고요, 역사 부분을 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 아들 셋을 일단 세 아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눠줬는데, 물론 헤롯도 그 로마 황제의 그 명을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유언을 그렇게 남겼는데, 그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 헤롯이 남긴 유언을 대강 손질을 조금 해서 이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때 가장 그 핵심인 사마리아와 유대 전체를 그준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맞입니다. 맞이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떼주고요. 나머지 두 아들에게서 갈릴리 지방하고 또 고엽 지방하고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방을 물려받았던 안티파스, 이 사람도 물론 성경은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아들이 땅을 좀 적게 물려받은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노른자위 땅을 몽땅 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걸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때 이 유대 땅을 물려받은 그 아켈라오가 통치를 좀잘 못한 점도 있고 처신을 잘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요, 결국은 황제에게 몰려가게 되는데, 뭐 시간 관계를 조금 줄이면 황제에게 이 통치권 때문에 찾아간 그룹이 세 그룹입니다. 이 헤롯 두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늦게 누가 또 가느냐면 유대의 귀족들이 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켈라오와 안티파스가 서로 이 땅을 헤롯이 대왕이 나에게 물려주려 한 거였다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누굽니까? 마지 아켈라오가 그 땅은 차지합니다. 저게 황제가 허락을 해주는데 그 뒤에 귀족들이 올라가가지고 저 아켈라오 통치는 우리가 죽어도 못 받겠다. 그래서 항소를 세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아켈라오가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나고 이 유대 귀족들이 가서 요청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저 헤롯 가문의 통치는 못 받겠다. 저 유대인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지금 저 통치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려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 유다의 총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헤롯이 다스렸는데 나중에 보면 빌라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총독이 들어오도록 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서 데모를 하다시피 한 탓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는 여전히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고 이 유대 전체는 로마 총독이 들어와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우리가 아는 빌라도는 다섯 번째 총독입니다. 5대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세월이 또 많이 지나서 예수님 사후에 빌라도 뒤에도 임기가 짧은 총독이 두 사람이나 더 있었습니다만은 BC 41년에요. 41년에 여기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또 로마 황제하고 또 관련이 좀 있습니다.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하는 걸 많이 도와주고 즉위를 한 탓에 유다 전체 통치권을 아그리빠 1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전역의 통치권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된 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들 중에서 제일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요. 무슨 그거 안 들어버리니까 오죽하면 빌라도가 여러 번 배탄 싸워가 많이 죽기도 하고 빌라도가 또 결국 나중에 쫓겨난 원인도 좀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잘 사서 별 소용가 없도록 통치를 하면 이게 명긴 거고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 소용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득될 게 없으니까 이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때 교회에 이 핍박이 가해지게 된 그 원인도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얘기 좀더 하고 연결 다시 시켜볼게요. 여태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헤롯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함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면에 나선 건 헤롯이지만 헤롯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뒷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 교회를 핍박한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 뒤를 이었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따라다닌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었죠?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바울 저놈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가장 큰 장애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되는 거죠. 전에 같으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이었지만 여기서는요, 유대인들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금부터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서게 될까요? 그게 그 앞장 11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11장 이야기가 이제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따로 드린 게 아니고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결별한 상태가 아니고 유대교 안에 조금 더 별난 놈들 하는 정도였지 가치는 올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 베드로가 갔다 왔을 때 거기 대항했던, 힐난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했죠? 할례자. 그 할례자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베드로를 힐난하면서 대들었는데 그걸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서 납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도 납득 안 되는 무리들이 이제 유대인인 거죠. 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인들하고는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던 헤롯이 보기에는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수니까 그쪽 편을 듣는 형편에서 무슨 일이 나왔느냐 하면, 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좀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이 박해가 시작이 된 걸로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교회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서서히 결별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뭐 자기가 나름대로 무슨 저 절대적인 신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교회를 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려고 나섰다가 뭐 좀 잘 안 되니까 막 건너뿌려라 그래가지고 저 막 중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아마 그런 요인이 조금 작용을 한 듯하고요. 그때 제일 먼저 희생된 사람이 야고보인데, 여러분 야고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좀 유명한 야고보만. 구약에도 야고보가 있죠? 구약은 야고보 왕하고 야곱가잖아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조상을 본받아서 이름을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을 터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몇 사람이에요? 세 명. 예? 아, 예수님의 동생. 동생 중에 제일 맞습니다. 야고보 하나 있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쩌면 추측컨대요,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요한하고 야고보의 엄마 살로메인가요? 언젠가 한번 왜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 나중에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하다가 야단 맞은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짐작컨대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중에 그 보안느게라고 불린 야고보가 있는데 누구죠? 보안느게라고 불린 야고보. 뜻을 풀이하면 우레의 아들이죠. 목소리가 되게 컸던가 봐요. 성질나면 막 고함지대에서 감동무한산 들어있죠. 아마 그래서 별명을 그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성질이 불같고 고함지대.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기니스예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저는 우레의 딸인데. 누구죠? 어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세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죽은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기서 죽은 형제는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지내던 대제자 중에 한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때 죽은 거죠. 그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아닙니다. 그 제자 중에 가장 유력한 제자는 이때 이미 순교를 당해버렸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빼버리는 게 답할 때 제일 좋아요. 그건 뭐 답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저 뒤에 야고보서 쓴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얘기가 나오면 거의 다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세 사람, 세 제자 중에 꼽혔던 유력한 제자 야고보는 일찍 이렇게 순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일자가 나왔는데요. 3절에 보시면 무교절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유월절 후에 끌어내어 죽이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이 두 개만 나와요. 여기 나오는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대강 어떤 관계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유월절이 딱 시작이 되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기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같은 절기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어딘가 보면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아예 그 두 절기가 그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바로 그 시기에 이제 베드로도 잡아드렸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가 몇 명이죠? 아, 16명. 16명이 베드로를 어떻게 지켜요? 요즘 말로 하면 4교대다, 그죠? 4교대 4명씩요? 한 조당 6시간씩 근무했네요. 야, 근무 여건 좋다. 그러면 4명씩 4교대로 근무하는데 근무 형태가 어때요? 6절인가 보세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더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아, 두 명은 안에서 지키고 두 명은 밖에서 지키고. 안에서 지키다가 단독 죽으려고. 옛날 그 로마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방법 중에 중요한 죄수는요, 그 죄수하고 군사하고 수갑으로 같이 묶어버려요. 죄수도 아마 그런 걸 잡습니다. 같이 묶여가지고 죄수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었을 때도요, 저기 로마 군인 하나하고 같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기와 같이 묶게. 이 사람은 바울하고 묶여가지고 몸살이 날는지 모르지만 바울하고 같이 묶인 이 사람은 바울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도망도 못 가고 여러분 뭐 저한테 이야기하나. 찾아온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묶여가. 그 아마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양쪽으로 두 사람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묶여가 뭐 했어요? 아, 열심히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해, 지금? 잠도 고기 자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곤하게 잡니다. 잠 얘기는 잠시 밀어놓고. 아니, 베드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16명이나 동원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예? 네? 아, 이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병 고치는 적은 있어도 뭐, 그래도 그렇지. 그 뭐, 사람 죽이거나 탈출하거나 이런 적은. 여러분들 기억이 조금 저 희미해서 그런데요. 전적이 있어요. 예전에 감옥에 가다 놨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지고 막 설교하고 돌아다니는 전적이 한번 있어요. 나이 찾아보세요. 단행이 5장에 이 감옥에 가다 놨는데 불러오라 하고 그러니까 불러오기는 그냥 저 성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던데요. 이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 보면 헤롯이 아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잘 압니다. 저 베드로는요, 저 보통 해가 될 일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엄청 보세요. 베드로 하나 감금하는데 16명을 4명씩 4교대로 불은 밖에, 불은 안에 얼마나 엄격했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저 베드로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하게 마음먹었느냐 하는 것도 짐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 상황에서 잡니까? 베드로는 잠에 관한 일가견이 있습니다. 전 베드로를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점이거든요. 저도 새벽에는 잘 일어나는데 초저녁만 되면 잠을 못 견뎌요. 심할 때는 저녁 먹고요. 그 자리에 덜렁 누워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이불을 한쪽 옆에 반만 펴놓고 그 다음에 또 구울려가지고 이불 위에 올려놓고 마저 펴서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군에 가가지고도 첫날에 밤 9시에 보채놔가지고 자다가 죽을 뻔 아니십니까. 이런데 저녁 예배는 꼭 8시에서 9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졸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얼마나 야단 많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 새벽만 되면 초롱초롱한데 저녁만 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 가끔은요 뭐 사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사탄은 아니라.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요 우리 집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저녁만 먹으면 무조건 잤어요. 자고는 밤 12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까지 새벽 내내 공부하러 간 적도 있고 보통 새벽 한 서너 시 되면 일어나서 공부 시작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내 고등학교 때 버릇이고 군에 가서도 못 고친 버릇인데 어째 예배 시간에 잠 못 잤고 이거 사탄이라 그러면
예?
네? 생 시급합니다 사실. 꼬집어 떴고 지 떴고 이러면서 버티는 건데 그때 사탄이 뭐 어쩌고 하면 저는 상당히 저 아닌데 하고 좀 많이 그랬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베드로더라니까. 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요. 그런데 지금 내일이 죽을 판인데 그 묶여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난이 잤죠? 예? 옆구리를 치는 게 톡톡 친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사람을 죽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 죽일 때 이 단어를 쳤다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요. 그 제일 끝에 보셔요. 23절에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가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죽으라고 치는 것하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 친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게 보통 친 게 아닙니다. 아마 이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웬만해가지고는 안 깨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참 좋은 구절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이 참 죽을 가는 이 죽기 직전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참 태평스럽게 그것도 곤하게 잠을 자고 있었느냐.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녁 예배 가서 도우시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하고 근데 이유가 좀 있다 해서 좋으시는 분은 막 그러십시오. 저 아버지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서 좀 그러려니 하고요. 저는 설교선에 도는 데 대해서 절대 말 안 합니다. 긴 잠이 오거든 조금 주무세요. 그게 잠깐 그러고 나면 그럽니다. 잘 들어요. 잘 들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얼마나 재미없게 하면 또 저렇게 잠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놓고 뭐라하기만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잘해도 잠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잠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참 많긴 합니다. 뭐 바울이 설교할 때 자다가 떨어진 놈이 있었잖아요. 이름 뭐죠? 그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밤중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깬 사람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은. 대전 베드로는 막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게. 혹시 저 불면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좀 배우세요. 요거 불면증을 위해서 저기 불면증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이 안 오면 누워가지고 오시럭거리면 남한테 방해가 되니까요. 누워가 그냥 성경을 쭉 외우다 보면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일어나서 레위기서를 읽으세요. 그다음 출애굽기 20몇 편 되는 그 뒷부분을 쭉 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잠이 올 겁니다. 근데 불면증이 왜 와요? 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좀 용기 있게요, 용감하게 사시면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피로를 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좀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이겨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나는 내 생각, 내 고집은 이렇고 이래 되면 병듭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했지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과 어느 게 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고집이 꺾였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요. 굉장히 복된 분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딸이는 꺾고 못 산다. 맞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부디, 말씀 때문에 고집도 꺾이고, 심지어, 감정까지도요, 한번 꺾여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야고보는 갇혔다가 어떻게 바로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구출됐습니다. 무슨 차이죠? 이거는 그냥 여기 앉아서 툭 생각할 문제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평소에 성경 보시면서 이런 장면 보면 그런 생각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12장 보니까 답 안 나옵니까? 야고보는 뭐 바로 순교 당해버렸고 베드로는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구해줬잖아요. 네? 아, 베드로는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성경을 좀 보고 와야 그런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답이 나올 텐데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맞는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갇히고 난 다음에 밖에 있는 성도들이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죠. 베드로가 밤중에 구출이 돼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요. 그 밤중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 야고보 때는 기도가 좀 부족했고 베드로 때는 기도를 야 이리가 안 되겠다가 더 세게 했겠죠? 그렇게 답변하기 할 가능성이 좀 있다가 보면 그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좀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럼 왜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출됐다라고 말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답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데에 야고보가 맡아야 할 역할과 베드로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살려내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 앞에서 왜 밖에 처음 일어났을 때 보세요. 스데반 꼭 죽어야 합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기폭제가 됐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피를 요구하실 때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래가 다 죽어버리면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의 역할과 베드로의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좋은데, 안 읽고 그냥 평소 그래 하면 정답. 근데 그 이런 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구해 주시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언뜻 하게 될 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요, 야고보가 좀 불상타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앞으로 순교 당할 일이 생겨도 아마 기꺼이 순교 안 하겠나 싶어요. 염세주의는 아니죠? 아, 이 땅에 살아서 생고생 하느님만 일찍 가는 게 더 낫지? 바울을 보세요. 살아 있어도 좋고 가도 좋은데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 모습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살려냈을까? 이렇게 물으면요,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는 답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아, 근데 왜? 이래 물을 것 같아요, 되물어. 왜요? 이거나, 이거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나, 이거나, 누가 더 불쌍하고 잘나고 그게 아니고, 아니, 할 일이 있고, 임무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 된 건데, 그거 왜 묻는데? 아마 그런 답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도는 틀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신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뜻대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좋은 예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보라 했던 그 사무엘하 12장이에요.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그 바세바와 범죄하고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요, 일주일 동안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금식하고요. 그런데 죽어버리잖아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말을 못합니다.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요, 다윗이 혹시 막 자살을 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술 뻥긋 못하고 있는데 분위기로 눈치를 채고는 다윗이 물어요. 애가 죽었느냐?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뭐합니까, 다윗이? 네?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야, 밥 먹자. 세수하고, 저 머리 빗고, 밥 먹자. 상처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또 이해가 안 돼가. 어째가 애가 살았을 때 그렇게 울고 불고 하시더니 죽고 나니까 그러십니까? 다윗이 답변이 뭐죠? 게임 끝났는데 슬퍼한들 뭐하냐, 그것도 좋은 표현인데요. 지금 참 답변 잘해요. 죽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줄 줄 모르지 않느냐. 근데 일단 죽었으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같으면요,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전보다 더 울고불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더 이상 울지 않냐고 딱 끊고 밥 먹자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지면 다윗은요, 자기의 감정까지도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함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졌으면 거기에 내가 더 이상 울고불고할 이유도 없다. 이젠 밥 먹자는 겁니다. 밥 잘 잡수세요. 근데 이런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립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딱 한번 했나 싶은데 한번 하고 다른 모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싶어요. 저는 참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본문입니다. 누구 한번 답변해 보세요. 큰 예? 저희 아들 참 힘들게라. 예? 아, 그 이론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건 철저하게 벌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기억하면요, 은연중에 올 때 닮아가가지고요, 속으로는 아파도 아파도 잘못한 자식 해야 된다 하면 무서운 엄마가 됩니다. 근데 아까 12장 그 15절 이하를 좀 보시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따라 나오죠? 예? 솔로몬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 이름을 요디디아라고 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왜 그렇게 사랑을 입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고 잊지 않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에게 다윗의 그 기도했던 그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솔로몬이요. 자기가 위대해서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건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기도를 그때는 안 들어주셨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정 지사님이 솔로몬이 바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공부했어요? 공부한 걸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12장 꼭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바로 그렇게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고 또 그 기간이 꽤 제법 한참 적어도 한 1, 20년 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를 쓴 기자가 그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은 솔로몬의 탄생은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성경의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 들어주셔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도 해야 합니다. 안 들어주는데 왜 해? 해야 합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서 들어주실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절대 헛고생 아니니까 하셔야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좀 이상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갇혔으면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거의 수제자나 마찬가지인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까지 갇혔고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제 교회가 와야 될지도 모르는데 교인들이 무슨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서 빼오내 오든지 아니면 베드로도 자신도 무슨 탈출을 할 궁리를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게? 골골 잠만 자고 있고 다른 교인들은요 집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애들은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했다 칩시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막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 믿는 기도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서르제 성도든요. 그런 기도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이상한 거는 그들이 만약에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등장했을 때요. 왜 놀래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같이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안 믿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기적하게 살면서 특별히 우리하고 남다른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등장했을 때 그걸 믿지 않고 그랬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 내용이 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죠? 저희 어떻게 힘쓸 수 없었잖아요. 베드로 들어갔죠? 죽는다고 봤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해요? 저에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다 이룰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일 감당해 달라는 이런 기도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리라는 건 아마 상상을 잘 못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구출돼 가지고 나옵니다. 7, 8절을 한번 보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요. 그 다음에 손에서 사슬이 그냥 벗어지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어라. 옷을 입으라 보다가 신 신고 허리끈 메고 겉옷 입고 그렇게 따라 나오죠. 베드로는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발도 벗어놓고 허리끈 풀어놓고 평스럽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죽고 깨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쳐서 가는 게 아주 심하게 친 거라고 기억을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따라 나옵니다. 수갑이 절로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누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글을 쓴 누가가 예?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너무 쉬운 질문이었던 것 같다. 베드로 나와가지고 그 17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가서요 그 이야기를 아마 다 해줬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디 뭐 거기서만 얘기했겠어요? 나중에 다른 데서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아마 상세하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도요 천사가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 꿈인지 산신지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나와서 정신 차려 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죠? 쉽게 말하면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베드로도 생각을 못했고 성도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셨더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이럴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 오셨더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재미난 표현 중에 뭐 제가 자주 즐겨 쓰는데요. 인조신. 사람이 만든 신. 그런 거 있나요? 네?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려낸 신이 있다면 그저 인조신인데요. 그 신들은 사람하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생각도 똑같고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신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그 나온 신들은 하는 짓은 다 이름은 신인데 하는 짓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 우리나라 산신령은 어때요? 산신령 만나가지고 산신령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구나 이래가 놀란 사람이 들어있나요? 그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예입니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접어놓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놀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요. 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안 계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다로 도망가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것까지 따라와가지고 길을 엎어놓더라. 그건 요나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셨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 좀 아는 사람으로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뭐 인물이 나냐? 근데 그걸 나셨거든요. 이런 예는 성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뭐 그런 예를 들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가장 충격적인 사람이 아마 욥 아닐까 생각해요. 욥과 그 형제들은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를요. 얼마나 열나게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거 완전 철학이에요. 그들이 아는 온갖 철학을 다 동원해서요. 그렇게 그래가 욕 읽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끝에 가보면 전부 다 무식한 것들이 말이죠.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도대체 누가 알지도 못하는 걸 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하늘에 버겁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달랐다는 걸 알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출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가 구해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돼서 앞장서가 싸워야 안 돼요? 근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름을 붙이면 베드로의 잠적. 시도자가 이해가 되나 싶은데도요. 어쨌든 베드로는 여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때 사라져서 어디에 갔을까? 이래가 학자들이 또 시각적 논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때 로마로 갔다고 말합니다. 로마로 왜 가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사라져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에서는 어쨌든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로마 교회의 수장이 곧 교황이거든요. 그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려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언제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내면요. 세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때 베드로가 어디를 갔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시 피신 간 거죠. 그런 성경이 말 안 하는 걸 자꾸 이렇다 저렇다 토론할 이유가 별로 없긴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여기서 하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13장, 14장 건너가면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요.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런 관계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물꼬를 터준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이런 박해가 한번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까요? 이론은 베드로가 터주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왜? 어쨌든 유대인이거든요. 얼마나 그게 어려웠으면 저기 베드로가 왜 이방인하고 앉았다가 다리 쑥 피했다가 나중에 바울에게요? 어떻게 야단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일을 직접 나서기에는 베드로는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으로는 바울이 맡아서 나가버리고 베드로는요 여전히 이 교회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을 상대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일을 해왔지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는 한 발 빼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베드로의 잠적은 이제 바톤 터치해서 바울에게 넘겨주는 듯한 그런 기분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가고도요 이 군사들은 저기 옆에서 그냥 잘 자고 있었을 겁니다. 눈 뜨고 지키고 있던 놈도 못 봤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깨보니까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죽었죠 결국은. 그러면 저 제수를 감시하더라도 다른 제수 붙들고 앉아있지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된통 덮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석에서 하면서 이런 얘기 잘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고만 다닐 마음이 생기더라도요. 고만 다닐 때 고만 다니더라도 어중간한 교인 옆에 있지 마세요. 안 달락하거나 아직 뭡니까? 확실하게 멀리 피해 있는 게 낫지. 교회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안 다닌다든가. 이건 큰 고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요나가 탄 배에 먼저 타고 있던 선원들 보다가 그 배에 물건 실은 선주들. 배가 또 날락하는데요. 웬 놈이 쏙 타고 올라오더니 얼마 때문에 나중에 짐 이거 사실은 전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배 한번 그리 나가면요. 무슨 무장을 했는데 요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물려줍니까? 요새 그치 복음이라도 잘 들었으면. 그래서 저 땡땡이 치는 예수제 옆에 얼쩡거리다가 엉뚱하게 고생할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만은요. 이 군사들 보면 참 불쌍해요. 쟤는 뭔데 쟤입니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 뭐 이 군사만 불쌍합니까? 나중에 헤롯도 마찬가지로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가이사랴로 갔는데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핍박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죠. 이 가이사랴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도시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의미가 뭐죠? 황제가 바쳐졌다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헬라화된 도시죠. 그래서 박해를 포기하고 그 헬라화된 또 거기에 아마 헤롯의 궁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헤롯이 세운 도시니까. 거리로 가 있었는데 조금 좀 엄청난 얘기 나오는 듯 싶어요. 여러분 그 식량도 무기화가 가능한가요? 식량도 석유 무기화는 들어봤는데 식량 무기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저 살시 반대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물론 일단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손 다 틀어버리죠. 농사 안 지어버리면 사람은 될 거 아니야. 수입하는 게 산대.
안 팔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안 팔면 어떻게 되죠? 석유만 무기가 아니고 식량을 안 팔겠다고 나오면요 무기 되는 겁니다. 그 식량 무기화의 원조가 바로 요 헤롯 아닙니까? 거기 보세요. 20장.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그랬네요. 대단히 노여워했어. 그리 생각된 말 중에 뭐냐면 야 그쪽에는 팔지 마라 이랬던 겁니다. 양식을. 왜 그러냐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그죠? 헤롯이 가나라고 있는 지역에서 양식을 사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헤롯이 되게 성질이 나니까 팔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절 동안에 보면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우리 저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러고 이제 청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청을 넣을 때는 누굴 통해서요? 그 밑에 신하를 우선 구워 삶아야 되죠. 그 여러분 저기 벼슬아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부정한 짓을 많이 합니다. 검사는 깨끗한데요. 그 검사 밑에 있는 그 뭐 뇌물을 주면 받는 사람들이 좀 그 밑에 사람들이 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시끄럽다 어떻다 해도요.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별로 돈 없습니다. 돈 그다 먹는 사람은요. 그 밑에 사람일 가능성이 참 많은데 막 그런 일하고는 여러분 평생에 아무 관계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헤롯하고 평화 조약을 맺든지 조약을 맺어서 잘 지냅시다. 그 일을 꾸민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요. 어느 날 날장해가지고 그 왕복을 입고 그 위에 앉아갈 때 위익하는 거는 이 상자 아닙니다. 이 상자 아닙니다. 왕의 자리라는 위입니다, 이게. 그래,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헤롯이 백성을 효유한대, 그러죠? 효육하는 게 쉬운 말로 연설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요, 큰 소리로, 아,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심한 아부다,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고방식에 아무거나 떼놔놓고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헤롯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연설을 하는데, 물론 그 뭐 다른 기록에 보면 그 참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의리하게 차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의 소리다라고 한 것은 이건 명백하게 아부도 아부도 보통 아부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하는 걸 염두에 둔다면요. 이게 어느 놈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이사랴로 갔고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이 헬라화 된 도시. 거기에 누가 또 왔는가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들로 두로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아닐지라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헬라화된 사람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일단 목표가 헤롯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금 지내려고 하는 이게 목표거든요. 그 요런 상황들이 막 저 좀 돼가지고 대신에 그 유대인들과 달리 헬라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신입니다. 헬라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세요. 무슨 신들이 나오는 거? 오만 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아무거나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태평스럽게 아무나 보고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요 상황이 고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누구예요 이거? 헤롯이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뭐 이래야 될 건데 은근히 즐겼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교가 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왜 전도 여행 다니다가 어디선가 저 뭐야 안전병이 고쳐놨더니요 사람들이 갑자기 신이라고 제사 빌려고 찾아오는 사건 안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제사 못 드는 게 얼마나 말리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인데 여기 헤롯은요 은근히 즐겼던 것 같아요. 이게 신의 소리다 그러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때 헤롯이 죽은 것에 대한 기록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서러졌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죽었고 나중에 보니까 배속에 벌레가 바글바글 하더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근데 이때 이제 척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거나 그 다음에 헤롯을 친거나 친건 똑같은데요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 살아나고 죽을 사람을 쳤는데 깨워가 결국 살아나버렸고 똑같이 쳤는데도 이거 죽을 죄인은요? 치면 죽고 똑같은데도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과 복을 주신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둘 다 같은 단어예요.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참 집안 정돈 잘 하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시부모는요? 복이죠? 복이죠? 그래, 우리 며느리 얼마나 하는 줄 알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예고도 없이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시부모의 방문이지만 결과는요? 반대로 될 수 있는 건 그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대 맞아도요. 거뜬하게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똑같이 쳤는데 야는 죽어보고 야는 살아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신은 목적이 달랐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게 저기 뭐야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뭐 그 이야기는 또 복잡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아버지 때에 어떻게 해서 그 이제 그 얘기하려 그러면 시저하고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그 싸웠던 이야기를 쭉 하면 거기에 그 헤롯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그 관련이 돼요. 그래가 그 덕분에 그렇게 정치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여기 치니까 하는 단어가 같아서 제가 해본 얘기니까 너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도 그게 복인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요 24절 보세요. 헤롯이 딱 죽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왜 죽었죠? 하나님이 치셔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좁히면 총이 먹었었는데 좀 폭 넓게 잡으면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왜 치셨죠? 네?
싸게 원하는 것도 있으면 관리하는 팀장
서두고도
겸손하게
안 그럼요. 이게 큰 문맥에서 볼 때 된다는 게 여기에 이 이야기를 왜 붙여놨는 거 하니까 교회를 핍박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연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곧 헤롯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헤롯이 나서가지고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핍박하던 헤롯은 이렇게 되고 핍박받던 교회는 이렇게 흥왕하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문맥이 그렇게 잘 연결 단색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요 구절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스데반의 박해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면 이거하고 흡사한 구절이 또 붙어 있습니다. 9장 31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요. 완전히 사람이 획돌아서 버렸죠? 그러므로 해서 박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31절 뭐라고 나오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요게 박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일어난 박해라고 본다면 첫 번 스데반 때의 박해의 결과가 고문고라면 그 다음에 헤롯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박해의 결과가 오늘 받는 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박해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박해 때의 결과는요. 박해에 선봉했었던 바울이 획보라스가 이렇게 되어버렸고 헤롯의 박해 때는 박해 앞장섰던 헤롯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더라. 교회는요? 그런 박해에도 굴라지 아니하고 끄떡없이 성장해 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뭐 하나님이 헤롯도 핵 바꿔가지고 위대한 사도로 쓰면 유대 전역을 그냥 뭐 복음화 시키는데 그저 그만일 텐데 무슨 의도가 다르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요 핍박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돌아간 겁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듯한 이야기 29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똥단지 같은 이야기 왜 또 집어넣었어요?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11장 끝에 부조를 전해주러 갔더라는 얘기를 했죠. 부조를 전해주러 갔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부조를 가지고 부조하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부조를 전했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10장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된 것을 확인하고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요 13장부터는 이 복음의 진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와 뭐라 그럴까요? 이 기자의 눈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저기 안디옥 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로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부조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다시 이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그게 복선을 하나 더 깐 게 누구냐면 데리고 온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마가 영어로 말하면 M-A-R-K 마크죠. 헬라식 이름입니다. 요한은요? 영어로 하면 자한인데 이거는 요한은 원래가 그 유대인들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도 분명히 이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일 듯한데 이 마가 요한이 뒷장에 이제 전도 여행 때 문제를 일으킨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갈라지게 만든 장본인으로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돌아왔더라 얘기를 하면서 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보면 그 뒷이야기에 왜 이렇게 붙여놨느냐 싶지만 실제로 누가가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지금 정지작업을 흔히 복선을 쓱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기초를 해가지고 다시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은 전체 문맥을 안 따르고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듯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누가가 이걸 잘 연결시켜 가면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갑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상합니다만은 한 학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9월 좌우간 첫 번 수요일 날 우리 모이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